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하는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론 위로도 있고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와 고난이라는 것이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화내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또 핍박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 있는 이런 잠시 잠깐의 고난, 어려움, 문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정말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대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투의 상대는 바로 대적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을 마귀가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사단 마귀는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영을 미워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마귀가 나의 인생을 회방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2절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여기저기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나의 고향을 떠나서 전혀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언어가 다른 곳, 전혀 새로운 그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전혀 이상한 그 낯선 문화와 그 낯선 그 언어를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이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처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실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귀를 향해서 대적 마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그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자를 아주 굶주린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가 사냥에 계속 실패해서 배가 고프고 줄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냥감,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냥에 성공해야 됩니다. 적당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사납게 포악하게 먹잇감을 향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 마귀를 향해서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 먹잇감, 사냥감을 찾는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환상일 뿐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대적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수된 대적마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 정도의 믿음이면, 이 정도 신앙했으면 다 아무 일이 없겠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인격,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자는 먼저는 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이 사자의 맹수들의 본성이죠.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무리에서 제일, 무리 전체를 다 어차피 다 동물을 뭐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되는 자, 그 약한 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의 울타리 안에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양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양이 그 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면 이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사냥감이 되고 금방 잡아먹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교회 몸으로는 교회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것을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교회의 이런 영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영적인 보호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죄에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영적인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보호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 이 영적인 보호 아래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사단은 이런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속해 있는 신앙,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적마귀가 전체에서 보면 약한 자를 공격하고 또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주로 내가 잘하는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나에겐 어떤 능력을 의지하죠.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앙을 잘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공격할 것을 알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공격 안 합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고 약점을 보일 때 그때 그 빈틈을 노리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 원수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아킬레스건,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자나 맹수가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냥하는 동물의 제일 약한 부분, 목을 뭅니다. 목을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런 동물 다큐를 보면 때로는 그 하이에나들이 사자가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면 하이에나들이 떼거지로 사자에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 사냥한 먹이를 먹고 있는 그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으려고 사자에게 덤빕니다. 하이에나가 사자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약한 부분, 엉덩이를 공격합니다. 계속 그냥 그 엉덩이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병에 걸리게 하거나 다치게 할 치명적인 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마귀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그 잘하는 점, 강한 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나의 해결되지 않은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참수합니다. 정죄합니다.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이런 나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그것을 자만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들고 먼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참수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 이런 가장 약한 문제를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대적 앞에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근신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신하면 가끔 우리 학생들은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을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 근신하는 것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근신하는 기간을 갖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근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근신하는 것은 내가 즐길 것을 다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무슨 큰 잘못을 해서 내가 근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신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신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즐길 때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때이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직 영적인 전투를 하고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육체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노아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노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실제 우리가 근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근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다가 보면 어느덧 그냥 정신없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빼앗기고 은혜가 사라지고 어느덧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신앙을 해도 절대성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해도 그냥 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절제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에게 절제하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삶에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다 흥청망청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취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하고 근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깨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냥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은 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비상상황이 되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군장을 하고 사건이 터지면 바로 이 군장을 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5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앞에 근신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긴장을 다 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육신대로 그 흐름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남들은 그냥 흐름대로 쫓아가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 게으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깨어있는 종, 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깨어있는 종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이 말은 항상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도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내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내 영혼을 깨우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남들처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절제하고 근신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 깨우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싸우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대적하라가 아니라 그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해서 그 상태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앞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먼저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손을 씻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 안에 아직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전에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리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성결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권세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그 지식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마귀도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하려면 우리를 회방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입술로 대적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인 승리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정말 사단 마귀가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끊고자 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도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했던 마음,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 보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내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또 포기하고 불평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길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보상이 없는, 영광이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 이기면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먼저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인 이 싸움을 할 때 그 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앞에 나온 그 내용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내가 영광의 영으로 성령을 그 위에 부어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평소에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고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없었던 나의 정말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뀐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잠깐 아주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잘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 대학생 그 모임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20대 그 신학생 때 방학이 되었고 그때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시는 모민성 목사님입니다.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모민성 목사님이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댁이 아마 그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학이 됐을 때 목사님과 우리 같이 아마 같이 훈련받는 형제 자매들 아주 몇 명이 같이 이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 모든 관심은 뭐였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성령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아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고난 받을 일은 없고 굉장히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친척 집에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 집에 친척분 집에 방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한 방을 내줘서 제가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때 방학 동안 신앙 훈련을 받으려면 그 친척 집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그날 은혜를 받은 그날 친척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 쫓겨났습니다. 집 방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방학 때 이제 누가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손님이 오기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를 그냥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학 동안 거처가 없이 무슨 동아리 방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막 씻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 방학 동안 거의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정말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은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때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기를 원하시죠? 네,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알아서 그냥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없이도 저절로 그냥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냥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남들은 모르지만 아주 믿음이 연약할 그때에도 남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그때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꼭 작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을 체험하고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 봤던 그 베드로도 그냥 좋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물 위를 걷다가 창피하게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남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만한 상황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만한 그 난감한 상황을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만한 상황을 만나서 창피를 당하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이 믿음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패배하고 도망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앞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어떻게 갖겠습니까?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많이 들은 것처럼 금덩어리 자체로는 그것이 그냥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용광로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불순물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불순물이 녹아서 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순도 높은 이제 그 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금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금도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금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도적을 당하고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 그 좋은 것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저절로 얻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언제 그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그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사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무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물론 그 말이 나의 진심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건 물론 하나님 그 마음과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남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나의 그 믿음을 이 세상에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기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잠깐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련,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절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나의 믿음과 인격을 더 아름답게 빚어서 상급이 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금같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진주 조개가 어떻게 그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그 진주 조개 안에 그냥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가서 무슨 모래나 작은 돌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살에 박혀서 아픕니다. 그러면 조개가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뽑아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진액을 뽑아내니까 결국 그것이 쌓여서 진주 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크든 작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투하며 끝까지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작게 여기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잘못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하나님을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근신하여라, 지금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적으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이것이 지나가는 사건에 끝나지 않고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어려움들, 이것을 이 문제 앞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